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싶어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그것으로 배부름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너희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귀한 양식이 되는 우리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구절 뒤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자식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또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때에도 항상 아버지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도록 도우실 것이다. 어떤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것도 사실 없잖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금 이러한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지 100년이 훨씬 넘었을 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장자다, 나는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은 그리고 장자라고 이렇게 일컬을 만큼 그 이스라엘을 귀하게 그렇게 여기신다면은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에도 아수르로부터 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고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하시는 그 일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돕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린 그런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얘기를 대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까? 이걸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내일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여긴다면은 결국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버지인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일하셨는가? 이렇게 물을 때 답이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물음에서 아니 이스라엘 죄를 지었으면 그렇겠지 이렇게 한다면 우린 죄 안 짓습니까?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항상 이 죄의 가운데 끌려간 우리 모습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라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 아버지로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자제라, 나의 장자라 이렇게 일컬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돕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뭘까 하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제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과 같지가 않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뭐 다른 것 필요 없고 그냥 내 하는 일만 잘 되게 도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늘 그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다스리는 그런 이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아버지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구절에 보면은 울며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울며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일단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근데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순히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 역시도 이제 하나님으로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만약 고생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기 위해서 잘 살게 하겠다 이것이 아버지로 사시는 일이라면 애당초 망하게 하신 그 일은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냥 잘 살게 하신다. 이게 그들을 위해서 하신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로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 왜 망해 하시느냐. 이게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생을 잔뜩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여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때부터 편하게 잘 살게 해주면 되는데 왜 광야 40년이라는 과정을 집어넣느냐는 것입니다. 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했느냐. 만약에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위해서 편히 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야곱의 가족을 처음부터 애굽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야 합니다. 그게 뭐 번거롭지 않고 간단히 해결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팔려가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굳이 애굽으로 이제 야곱 가족을 가게 하시고 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형성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셔서 광야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것.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돌아본다면은 지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편히 잘 살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 보면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왜 광야의 과정 거치게 있는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람이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걸 아는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아는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다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편히 사는 것에 마음을 두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아는 그런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뜻이 이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이제 계획하시고 그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나오게 하시고 광야까지는 거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는 사람이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걸 아는 이스라엘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알지를 못하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패나긴 하겠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이방 민족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보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방 나라 사고방식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떡이 제2이죠. 나를 배불리게 하는 거. 그 떡이 있으면 좋아하고 떡이 많이 생기는 걸 보기라 이렇게 하면서 그 떡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떡이 없으면 실망을 하고 원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떡이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다운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특징이에요. 그 특징이 사라져버리면 이스라엘은 이방민족과 다를 바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똑같은 생각으로 떡을 바라보고 떡이 제일이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징계를 하시면서 옛날 광야와 같은 그런 과정으로 밀어넣어버리시는 겁니다. 광야에서와 똑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돌로 떡을 만들라. 이걸 가장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적으로 떡을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편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떡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걸 신앙으로 간주하지를 않아요. 세상은 온통 떡을 위해 신을 찾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오로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자녀산 백성들을 그러한 참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해 가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망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말씀이 아니라 떡을 위해 살았다면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게 하는 게 떡이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도무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고방식의 사람이냐 이거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나는 떡이 제일입니다. 떡이 나를 배불리게 합니다. 떡이 나의 복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천국에 안 맞죠. 그런 사람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에서 이렇게 떡을 바랄 것이고 떡을 경쟁할 것이고 이런 것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건 천국을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 떡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사고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이방민족의 사고방식에 어울려 있다면 그 사고방을 뜯어 고쳐서라도 천국에 들어 보내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망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떡이랑 구하고 오는 걸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아버지로서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나라,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라면 그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너의 생각을 내가 뜯어 고치겠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로서 합당한 것이란 얘기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자녀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망하고 넘어지는 그런 길로도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한 대로 징계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은 망하게 하신 그들을 다시 모으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자가 다시 모은다.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신다고 했으면 그 즉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다시 고국 땅에 모여가지고 무너진 이스라엘 다시 근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7절에 오면은 기뻐 외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12절에서도 크게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13절에도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기쁨과 연관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잘 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과 무관하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도무지 기뻐할 만한 조건이 아닌데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조건이 아닌데. 8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사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면은 구절서 말한 것처럼 울며 돌아온다. 자 돌아오면은 고향 땅 돌아가면은 기뻐서 돌아가자는데 울며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면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고 흩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자들 모습 보면은 맹인들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잉태한 여인이고 해산 여인들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 여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들은 몽땅 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 사람들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물론이고 잉태하고 해산 그 여인도 누군가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울며 돌아온다.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 주느냐는 거죠. 이런 모습이.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내 힘으로 산다고 여겼던 지난날의 그 세원들 그걸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자녀의 모습이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땅 다 그냥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맹인과 다리지는 그런 사람 처지로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라는 것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될 때에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그럼 자기 탄식하고 울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만들어 내게 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 힘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해서 내가 내 것을 여겼던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이건 내 힘이야 붙들었던 것들, 그것들을 잘라내면서 이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를 살게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너의 생명이다. 너의 힘이다. 이걸 진심으로 알고 받아들인 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세상은 불행으로 생각을 하죠. 재수 없는 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그런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없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아,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이었던가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자기 악함을 단식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도 그런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아,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기쁨이라고 하면 결국 이 땅의 조건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받고 이 세상에서 뭐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로 인한 기쁨을 알 수가 없죠. 그저 세상 일이 잘 되고 세상 일이 잘 풀려가면 그걸로 좋아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만 계속 반복될 뿐일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결국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항상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나의 생각이 복받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녀다움에 내 생각이 이끌려가 있다면 거기에 내 뜻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린 그 증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있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떡을 갈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녀가 천국에 합당하죠. 그게 아버지로서 일이에요. 아버지 일.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사실은 내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겁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일이 성취되니까 우리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내 손에 뭐가 얼만큼 지어져 있느냐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 아버지로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아버지와 자녀란 관계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신자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또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비록 망하고 흩어지는 그런 일이 나에게 설사 있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슬픔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그 또한 아버지 일이다. 그래서 편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복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에, 이 땅과 비할 바 없는 영광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나에게 크나큰 복으로 다가와진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나라에 맞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 의지할 때 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나를 살리하고 생명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늘 떡을 줘주시면서 떡으로 편히 살아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떡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치시면서 내가 붙든 걸 잘라내면서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아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떡으로 살고자 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말씀은 늘 시시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은 천국을 말하고 믿으라 하는 그런 말들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는 걸 아는 신자에게는 떡으로 살아간 세상이 오히려 희시하게 보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떡이라는 것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라질 것들밖에 안 된다는 것. 이걸 알지를 못하고 늘 떡에 마음을 두고 떡 때문에 울고 웃고 살아가는 게 희시하게 보이죠. 그 생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힘, 그 나라가 있고 그걸 내 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깨닫지를 못한 채 이 땅에만 눈독 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신자 됨인 것이고 이러한 신자는요 반드시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늘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한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뭐겠습니까? 생명이 복이죠. 생명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 그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결합되어 있는 복입니다. 이 복으로 인해서 13절에 보면은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요 그들이 처한 어려운 처지를 바꾸어주게 되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정말 귀한 복이 뭔가 이걸 깨달아 알게 하여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이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신자가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이걸 배우게 되면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천국에 합당한 신자됨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이걸 생각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 만족이 되고 우리의 평강이 되고 또 우리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자됨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이 땅의 형편과 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복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 매일 수밖에 없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의 복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므로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늘 우리 마음속에 두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주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그 놀라운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면서 진심으로 말씀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